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여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예술의 사람을 떠나서 이 요단강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마루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15장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위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에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바루림이라고 했죠. 바울임 그 밑에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전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감람산이 어디 있습니까? 좀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그 감람산입니다. 성전을 지나서 감람산을 올라가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라고는 그 뜻입니다.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루턱을 내려가고 감람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 욕쟁이가 나오죠? 예, 지바. 예, 영어로 할게요. 지바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음식을 다윗에게 막 주면서 이렇게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여기 있는데 너희 그 주인은 어디 있느냐? 므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사울의 아들이죠. 그 어디냐고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이 그 므비보셋의 아들이 있으므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 무비보색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재산과 땅을 그렇게 주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지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무비보셋이 그렇게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아니 혹은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것을 절차를 기다리면서 호시탄탄 그렇게 기회를 노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올 때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은 자기는 그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또한 목욕도 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았다라면서 자신은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바가 얼마나 잘 그 속이고 그가 그 모든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가로채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비보셋이 왕권을 다시금 사울의 집안에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관점이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초점을 다시금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절음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왕권이 바뀌었으므로 무비보셋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맺은 그 언약 또한 요나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인 무비보셋을 챙겨주고 또한 식사도 다른 왕자들과 같이 하게 하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바가 와가지고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할 거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다라면은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리고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배은망덕도 없는 X, 그죠? 그러면서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쌍욕을 하고 아마 저주를 하고 내가 그를 다시 만난다면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재미나죠? 그리고 나서 5절을 보게 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사울을 죽인 것도 다윗이요. 아브넬을 죽인 것도 다윗이요.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죽인 것도 다 이 다윗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네가 죽였다. 가거라.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욕분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던졌다고요? 돌까지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왕이니까 그냥 손가락 까딱하게 되면 그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었죠? 그냥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냥 내비두면 그 사람은 그냥 거절해서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가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당당하게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였고 죄 또한 서심없이 그렇게 절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보복과 또한 폭력과 저주와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삶을 말미암아 또한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한 자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멍청하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보처럼 느껴지고 멍청한 짓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모든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잊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이 시므이나 또한 압살롬이나 또한 이 시바나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때려 죽이고 이 왕권을 다시금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만사형통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부족함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가 보복으로 그 저주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게 해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표로 삼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인생 가운데 시바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시므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차를 사러 가거나 차를 고치러 가거나 하게 되면 부르는 게 갑이고 또 이빨도 또한 이도 하러 가거나 어디 가게 되면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한 힘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첩첩산중을 걷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또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고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이렇게 어렵고 늘 이렇게 힘들고 늘 이렇게 울며 가야 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아멘입니까? 15장 보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누가 옵니까? 17절 보세요. 15장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뱃매를 하게 이르러 멈추었더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고 또한 이방인까지도 다윗을 따르며 다윗을 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24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어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독 그리고 또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족속 사람들까지 다 다윗을 따라오고 다윗을 위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보게 되면 누가 옵니까? 32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합니다. 후세 또한 친구까지 와서 다윗을 위합니다. 그리고 또한 몇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다윗의 말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망하는 그런 왕조 속에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역적이라고 해서 또한 이 다윗이 딴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다윗을 위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또한 똑같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지바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많은 어렵게 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땅을 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도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닮아가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형제 안에서 자매 가운데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저 또한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회는 왜 하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갈 수 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저를 보면서 미소 짓는 분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격려가 되는지 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고개도 끄덕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지인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고통도 가게 하는 그 길을 허락도 하시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일도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보내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용히 이 성경대로 말하면 이 조용히 감사하며 은밀하게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불만,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더욱더 신앙의 그 성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성숙이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좋은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